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속상할 때, 원통할 때 기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룻기를 묵상했는데요. 룻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여인의 성공 이야기 아니고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교회가 깊이 병이 들고 교회가 깊이 타락했던 시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순종이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빚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룻기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조금 공통점 있는데요, 몇 가지. 먼저 하나는요, 다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룻기는 여인들의 이야기.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사실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에 비록 드보라 같은 여자 사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사사기는 다 남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 뭔가 교회의 소망을 빚어내는 것은 룻 같은 여인이었던 거죠. 이를테면 사무엘상 남자들은 다 사고치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데 사실상 이 실로 성막에 뭔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한나같이 아이 낳지 못하는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사실 룻기나 사무엘상이요, 그 시대 문화에서는 하찮게 귀찮게 여기는 여인들이었거든요. 그 시대는 사실 남자들의 세계고 여자들은 다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보잘것없고 하찮다고 여기는 그런 여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혹시 이 자리에 자기 인생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다 사실 우리가 너무 경쟁적인 사회에 살고 있고 너무 어떻게 보면 욕망의 메인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하찮다고 자기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관심 좀 가져보세요.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고 눈을 보고 이야기하셔야죠. 눈을 보면서 성도님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입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 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거거든요. 창세전부터 기억하시는 인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찮은 인생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은혜로 섭리하시며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 그러니 사실 하찮은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어도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돌보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이다 그렇게 탄식하며 살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룻기나 사무엘상은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보잘것없다 하찮다고 여겼던 가련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룻기와 사무엘상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게 전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도 1장 1절 딱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사무엘상은 우리가 자칫 그거를 놓칠 수 있는데 사무엘상도요 이 앞부분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일어난 일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게요 얼마나 병이 들고 얼마나 교회가 깊이 타락했던 적인지 몰라요. 사무엘상은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가 죽어요. 엘리 죽었을 때 엘리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 된 지 40년이었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자면 재판하는 사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사람이거든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람만 사사가 아니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사들도 여럿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요 다 연대순이 아니에요. 사사기는 그래서 아마 겹치는 시대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사가 엘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활동하던 시대도 이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시다시피 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거든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나스는요 진짜 고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막 실로 성막을 얼마나 더럽힌.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가 타락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 교회가 깊이 병이 들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 사사기를 읽고 룻기를 읽고 사무엘상을 읽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시대는요 사사기를 읽고 룻기를 읽고 사무엘상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깊이 병이 들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병이 들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병이 들어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상도요, 한나 같이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던 그런 이 아이 낳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조금 이렇게 뜨악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가나는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은 역대상 6장을 보면 레위인들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요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느냐면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었던 거죠.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서 배치받은 자기 임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에브라임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동네에 배치되어 있던 레위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엘가나가요 매년 온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 성막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사람은 매년 성읍에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괜찮은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뜯어보면 사실도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브닌나와 한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요 두 아내를 거느린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상당한 경제적인 역량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요 부자가 되기 어려웠어요. 성경이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 이러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 경제적인 능력이 가장 없는 사람,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브니나와 한나 두 아내를 거느렸는지 모르겠어요. 사사기에 보면 뒷부분에 두 명의 레위인 나오는데 한 명은 베들레헴 출신 밥벌이 하러 다니는 레위인이고, 레위인은 원래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마 사사시대에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겠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밥벌이 하러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두 번째 레위인은 첩질하는 레위인이었어요. 베들레헴 출신의 한 여인을 첩으로 두고 있는 이 레위인이었거든요. 브닌나와 한나가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정실이고 누가 첩이었는지 이런 거 관심 없이 오늘 본문은 두 아내가 있었다, 브닌나와 한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레위인이 어떻게 두 아내를 거느릴 수 있었을까? 사실 그거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이 엘가나는요 레위인은 레위인인데 조금 뭔가 독특한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이 엘가나는요 매년 실로 성읍에 실로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사사시대에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실로 성막에 와서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온 가족을 데리고 매년 실로 성읍을 찾아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본래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몇 번씩 하나님께 나와야 되나요?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묵상할 때 출애굽기 보면 그런 명령이 네 번 나오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출애굽기 23장 17절이나 23절 이런 데 보면 화면에 떴는데요. 매년 세 번씩 하나님께 올라와야 돼요. 세 번씩. 최소한 세 번.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매년 올라왔다는 걸 봐서 아마 한 번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1년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 데리고 실로 성막을 찾아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엘가나는요 남들이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레위인인 거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남들이 볼 때는 남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남들에 비하면 그 정도가 어디고 이렇게 어디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디고, 이거는 경상도 사투리인 줄 저 다 압니다. 남들에 비하면 그게 어디냐고 할 정도로 괜찮은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여러분 이게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영적인 수준이 조금 높아지는데요, 교회가 병이 들고 타락하면 영적인 수준이 낮아져요. 이를테면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와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레위기 묵상할 때 나답과 아비우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세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죽었어요. 아마 그 레위기 10장의 문맥을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아마 술을 마시고 분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나답과 아비우는요,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죽었는데요, 나답과 아비우는요, 홈니와 비느하스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 담아 드리다가 죽었는데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나답과 아비우는 홈니와 비느하스에 비하면 양반인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고약해도 그렇게 고약할 수 없고 진짜 성막에서 지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죄는 다 지었, 아주 악한 제사장이었는데요, 안 죽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면 작은 죄도요, 아주 심각하게. 그런데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타락하면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괜찮아요. 어느 게 좋을까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 여러분, 우리 전주제자교회의 영적 수준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지나고 난 뒤에 교회가 예전만 못하다,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예배가 무너져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영상예배는 궁녀지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 예배당에 오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디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나마 영상 예배라도 드리는 게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수준이요, 많이 낮아져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주일 저녁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언제 주일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그래도 몇 분밖에 없었어요.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지금 한번 말해보세요. 목사님 우리는 주일 예배 언제 드려요? 자, 지금부터 시작. 예. 예. 좀 말해보시라니까. 주일 이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언제 하느냐? 이제 저한테 몇 분밖에 안 물어봐가지고 좀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요즘 우리는요, 교회가 너무 영적 수준이 낮아져가지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어디냐 이런 수준이 된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라든지 수요 기도회는 특별히 열심 있는 사람이나 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가 영적 수준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 처음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낯선 것이었어요.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거를, 주일 예배로는 이게 충분한 양육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요, 주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일 저녁에. 그랬더니 성도들이 낮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전도해가지고 저녁에 막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부흥했는데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게 그냥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야,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기도운동을 또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기도에도 하고 매일 새벽기도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은혜를 받으니까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자라났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주 모여서 성경공부하고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요. 본인이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게 교회가 흥황하게 되는 길이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선교사 후보생이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비슷한 시기에 다 복음이 전해지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빨리,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더 빨리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일본 기독교는 그렇게 쪼그라들었는데 한국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한국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같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불을 받아가지고요, 백만인 구령운동 이런 거 엄청난 했는데요. 사실 그 은혜의 역사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가 자주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면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영상 예배 드렸다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자주 모이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최소한 1년 3번씩은 실로 성막을 가야 되는데 엘가나는 한 번이라도 간 게 어디냐, 뭐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레위인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데 그런 정도라도 뭐 어떻게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게 참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병이 든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저 영적 수준 낮아진, 교회가 많이 병이 들고 타락한 이 시대에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뭔가 은혜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모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가나는요,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한 예배자예요. 근데요, 집안이 쑥대밭이에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다 예쁘게 차려입고 오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다 점잖게 앉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거의 뒤엄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썩어 문드러져 있거나, 우리 가정은 다 그냥 이렇게 깨어져 있거나,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예배자고 점잖은 예배자인데 내면은 다 마음이 상해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거죠, 겉으로. 엘가나의 집안에 이런 큰 갈등과 고통이 있었는데 아마 실로 성막에서는 그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볼 때는 와, 저분은 온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구나, 훌륭한 레위인이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은 다 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그저 폼 잡는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잘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요, 그래도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을 때는요, 다 알고 묻는 거예요, 제가. 제가 다 알고 묻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그거요, 주의 종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을 때는요, 자기 형편을 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기도 제목도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런, 잘 지내요 목사님 괜찮아요, 안 괜찮은지 다 알고 묻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들어 있거든요. 예배당에 와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폼 잡을 이유 없습니다. 폼 잡을 필요 없어요. 예배당에 폼 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폼 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배당은 폼 잡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예배당이지, 예배당에서 폼 잡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이상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배당은요 폼 잡는 자리가 아니고 잘난 체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떠들썩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도 아니고 남들 앞에 유세하는 자리도 아니고 예배당은 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고백하면서 무릎 꿇는 자리가 예배당이지, 예배당에 와서 뭘 폼 잡고 잘난 체하고 큰 소리치고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엘가나 보세요. 남들이 볼 때는 멋진 예배자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집안은 쑥대밭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와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각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갑절 줬다 그러는데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중에서 뭘까요? 1, 2, 3, 4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중에서 뭘까요? 이 재물의 분깃은 화목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것은 화목제고, 그리고 그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내장 불태워드리고 기름 불태워드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이 다 먹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당일에 먹고 서원함으로 드리는 것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어떻게 하루에 다 먹겠어요? 어떻게 먹는다고요? 나눠 먹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중에서 재물을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화목제밖에 없어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런데 고기 나눠 먹을 때 갑절을 한나를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가나가 브린나보다 한나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평소에 잘해야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브린나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 브린나가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격분시켜서 괴롭게 했다고 그래요. 6절에.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엘가나가 바본 거죠. 두 아내를 거느린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갈 때마다 그렇게 하니 이 사람은 눈치도 없고 이 뭔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뭐가 지혜로운 행동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한나는 음식의 목에 넘어가지 않고 잠이 안 올 지경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잠이 안 올 정도로 괴로울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래요. 예배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고통이 더 심해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자기 인생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더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우상 종교가 다른 이유가, 우상 종교는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상 종교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죠. 예배의 성패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내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잘 드린 예배라고 생각해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마음도 뭉클해지고 뭐 이러면 좋은 예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질문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냐 이게 아니고,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의 성패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는 것이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상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우상 종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상 종교는 자기가 이만한 재물을 바쳤으면 저만한 복을 받아야 되고, 우상 예배는, 우상 종교는 뭐 예배를 통해서 자기 꿈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우상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모든 제사는 다 번제를 기준으로, 번제 위에, 번제를 토대로,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 번제라고. 지난번에 레위기 설교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어떻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아무런 유익이 없느냐?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의 기쁨도 없고 좀 누리는 영적인 위로도 없고 이러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예배예요. 아니야, 예배는 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저 메마른 예배를 계속 반복해도 될까요? 예배가 아무런 은혜가 없고 예배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내 유익을, 예배는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야, 그러면서 메마른 예배를 계속 드려도 되겠느냐고요. 그거는 풍성한 음식을 옆에다 놓고 아주 배가 배고프게 그냥 영양실조에 걸린 것과 같아요. 예배는요, 당연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싸매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옆에 음식을 쌓아두고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리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영혼이 유익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엘가나 예배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한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원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읽을 때 한나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요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 독특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요 다 남자들이 중심이에요. 여자들은요 가까이 갈 수 있는 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 전에는 그게 명확해가지고요, 여인의 뜰, 여인은 여기까지만 딱 가고 그 담장 너머로는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여자는요 예배의 주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레위기도 보면 출산한 뒤에 혹은 뭐 이렇게 여자가 예배의 주체가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거 아주 독특한 은혜였다고요. 일반적으로 여인들은 예배의 주체가 아니고 남자들이 다 나가서 할 때 뒤에 서 있는 게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예배라는 거는요 짜여진 의식이 있었어요. 절차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절차대로 하면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런데 한나가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자들이 다 한 것을 보면서 끝내지 않고 모든 제사가 마친 뒤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나 개인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예배당에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혼자 기도할 줄 아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기도할 줄 아는 것 중요해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날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7절, 16장 24절 뭐 이런 데 보면요, 예수님이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얼마나 길게 기도하십니까? 기도 중요해요, 기도. 한나가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기도하는데요. 오늘 보면 10절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서원해요.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했는데요.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오래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고 서원하며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도했다고요. 이런 기도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하면 통곡하며 기도하는 서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기도가요 너무 얄팍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잊어먹어요. 기도했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자기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에 마음이 담기지 않았거든요. 들어주시면 고마운 거고 안 들어주셔도 내 할 일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제목 중에 당신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로 취급됩니다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우리 왜 스팸 메일 막 오고 막 홍보 전단지 막 오면 그거 뭐 그냥 대충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그 사람이 우리 예를 들면 교회도 뭐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 사람이 뭐 제가 뭐 그분에게 어떻게 응답해 줄 걸 기대하고 보냈겠어요? 대충 막 닥치는 대로 다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고 기도는 작정하면서 하는 것이고 기도는 오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실로 성막에는요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엘리가요 한나를 보면서 너 술 취했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성막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잘 없었던 거죠. 이를테면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기운이 빠진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뭐 입술을 동하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를, 기도를 오래 하다가 보면 기운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다가도 나중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와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엘리가 저 여자는 술 취했나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통곡하며 기도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요 기도를 안 하다가 보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게 이상하고 기도를 해도요 너무 점잖게 하다가 보면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나 이러고 울지마 아이고 기도할 때는 더 많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는요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곳곳에 휴지 놔둔 이유가 울 때 코 풀라고, 물론 코도 풀어야 되지만 그거 기도하실 때 쓰라고 휴지 놔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게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울 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을 줄 모르고 이런 방법 저런 수단 찾아다니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요. 엘리멜렉처럼 기업을 버리고 살만한 모압으로 가는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지 흉년이 들고 되는 일이 없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고 잠이 안 오는 그런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우는 것은요,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수준이 낮아지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조차도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나와서 통곡하며 기운이 빠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술 취했냐?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색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김환영이라는 분이 쓴 동시 중에요. 울꽃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동시의 시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 간다. 이분이 저 경기도 어디 사는데 예배당 앞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예배당은요, 울라고 가는 거예요. 울라고. 예배당에 왔는데 그냥 눈물이 다 말라, 눈이 말라 있는 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마음 아픈 문제를 짊어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한나는요,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자가 한나였어요. 그런데 이런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누구나 말하는 그 여인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요, 엄청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억울하고 원통한 한나를 남편 엘가나가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남편을 격려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 보면 근데 17절에 엘리 제사장을 격려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근데 엘리의 이 격려를 듣고요,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편이 격려할 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너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엘리 제사장은, 엘리는 사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엘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을 구하여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는 이 한나가 근심빛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평신도가 아니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엘가나는 그냥 평신도고, 이 엘리는 우리로 치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설교하는 분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군요. 엘가나의 격려와 엘리의 축복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엘가나는요,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엘가나는 나를 봐, 나를 의지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엘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요, 사실상 조금 이렇게 병든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엘리는 한나에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 버팀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돈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보세요. 돈 많은 사람 보시라고요. 인생의 고통이 있을 때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건강한 사람 보세요. 건강한 사람 보시라고요. 자식이 잘 되면 된다. 자식 잘 된 사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문제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저것만 있으면 된다. 저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해서 문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생의 공고함은 하나님을 볼 줄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면, 세상에 우리 하나님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식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기업 버리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오미는 루스에게 남편이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오미 루스에게 소망이 된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인 거지 남편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의 버팀목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무능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사실상 인생의 문제가 새롭게 해석이 돼요. 사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게 있어요. 분이 나는 사실 고통의 원인이었죠. 불임은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실 분이 나나 이 불임이요.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야가 달라져요. 저도요 한때 진짜 저를 괴롭게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밤에 제가 밤새 처리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때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기도하다가 힘이 들면 이제 찬송을 불러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찬송을 부르는데 그 3절 가사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거 부르는데요. 진짜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진짜 주님이 저를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제가 그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괴롭혔던 분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눈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저인가요? 저인가요? 그렇게 안 물어도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했으니까 제자들이 혹시 저인가요? 저인가요? 그랬거든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운 문제가 있어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바꿔주셔가지고요, 세상을 새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 변화됐겠습니까? 분인나가 달라졌을까요? 엘가나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요 오랫동안 짊어져야 됩니다. 오랫동안 짊어지지 않아도 될 문제 같으면 고민거리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룰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밥 못 먹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고통과 근심은 타락한 세상의 고통과 근심은 계속 짊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짐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그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더 이상 엘가나가 더 이상 불임이 더 이상 분인나가 고통의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속상하고 원통할 때 있겠지만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